창세기 52번 메시지 하나님과의 교통안의 삶, 패배한 의인.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록 외에 성경은 롯의 소극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나는 왜 성경에 그러한 소극적인 기록이 포함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할 때 창세기 19장에 있는 어떤 구절들은 언급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계시는 함축성이 있기 때문에 한 단어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9장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읽은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이 경고의 본을 봐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소돔의 상황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역사와 롯의 소극적인 역사를 보여주심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전체에 아브라함의 일생의 기록만큼 온전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했으며 어떻게 자기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한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훈련받았으며 할례받음으로 어떻게 처리받았으며 사람의 수준에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하며 그분과의 친근한 교통 안으로 인도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나는 구원받고 변화되어 사람의 수준에 계신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통 안으로 인도된 이 타락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이 기록과 함께 또한 롯에 대한 소극적인 검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 기록을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친척들에 대한 경고로 여기며 자세히 살펴봅시다. 패배한 의인.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볼 때 우리는 베드로가 롯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것을 봅니다. 8절에서 베드로는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며 소돔에 거하는 자들의 불법한 행실로 인해 의로운 혼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그는 롯을 경건한 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생각에 의하면 롯은 의인이었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비록 창세기에 있는 롯의 기록이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기 어렵지만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만일 계속하여 당신이 롯은 의롭지 않았고 경건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 자신은 어떠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롯보다 더 의롭고 경건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롯은 우리 중 많은 사람보다 더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고 의롭고 경건했지만 패배한 의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됨. 롯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가 다른 사람에 의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되었음을 봅니다. 그는 조부와 삼촌에 의해 하나님의 길로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조부는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데려왔으며 결국 조부가 더 나아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를 데려가신 후에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은 그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조부와 삼촌이 손자와 조카를 하나님의 길로 데려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수동적으로 인도되는 것은 최상의 길이 아닙니다. 롯은 매우 빈약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 활발하고 능동적인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이 거룩한 일과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수동적인 것은 최상의 길이 아닙니다. 롯은 의롭고 경건했지만 빈약하고 수동적인 출발을 했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그의 수동적인 출발은 결국 최종적인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음. 롯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었습니다. 롯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계속해서 읽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다는 암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는 아브라함을 방문했지만 오직 두 천사만 롯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거나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뜻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롯은 수동적이었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므로 악한 성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롯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간접적으로 따랐으며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우리의 행동은 차별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분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롯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지만 당신은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의 길에서 행합니까? 만일 당신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당신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 적이 없음. 롯은 하나님의 길을 따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롯이 주도권을 가진 적이 있다고 말하는 구절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롯의 조부가 그를 하란으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롯이 조부를 따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염려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교회 생활 안에 데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갖지 않았습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볼 때 나는 교회의 길을 따름에 있어서 주도권을 보였던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교회의 길로 인도된 사람들은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나와 가까웠고 내 사역에 도움을 받았지만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능동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강한 출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점차 멀어졌던 수백 명의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삼촌,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든 안 따르든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삼촌보다 어리지만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는 인도하고 싶고 삼촌이 나를 따르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의 영향 아래 있음. 롯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면 그도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내려가면 그도 내려갔습니다. 롯은 마치 떠다니는 나무 토막과 같았습니다. 그의 영적 인도자가 애굽으로 흘러갈 때 따라서 흘러갔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과 세상을 향해 남쪽으로 흘러갈 때 롯은 그를 반대하며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아래로 가면 나는 위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롯의 생활에서 그런 경향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그런 경향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떠다니는 나무 토막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분의 직접적인 나타나심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 아래 있습니까? 롯이 갑자기 소돔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은 나약한 시작으로부터 출발되어 점차 발전되어 갑니다. 만일 이 메시지를 읽을 때 당신이 강한 출발을 하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견고한 기초를 놓기에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영향을 떠남. 롯은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영향을 떠났습니다. 영적인 영향만 있을 때 그는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향과 물질적인 것을 선택해야 했을 때 롯은 물질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물질적인 것, 즉 세상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성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시험입니다. 롯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의롭지만 여전히 물질적인 것들을 선택합니다. 13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에 대해 성경은 아브라함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롯의 깊은 속마음이 상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형제들을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다룸에 있어서 전혀 잘못하지 않았지만 다만 다투었다는 것으로 인해 롯은 결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롯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롯이 그델라 오멜에게 포로됐다는 것을 듣고 아브라함은 왕들과 싸워서 롯을 구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는 것을 알고 그는 롯을 위해 중재했습니다. 19장 27절과 28절에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롯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마음이 상하여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비록 당신이 나를 포로됨에서 구출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소돔성에서 구출받았을 때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돌아왔다면 그의 아내는 그런 불쌍한 종말을 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청년 형제자매들이 주님 안에 장성한 세대와 의견을 달리하여 떠나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보기 바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릴 때 나는 어머니께 꾸중을 듣고 며칠 동안 어머니에게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내가 틀렸고 어머니가 사랑으로 나를 꼬집으셨음을 알았지만 나를 꼬집었다는 이유 하나로 어머니의 얼굴을 보기 싫어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꾸중 듣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꾸짖는 것이 증오심을 쌓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어떤 형제들에게 솔직한 말을 했고 내 솔직함은 그들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려고 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는 롯이 포로됨에서 구출된 것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감사했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이것은 롯이 마음 상한 것을 버리지 않고 겸손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간 감정을 붙잡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롯과 달리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야 하며 체면을 잃어야 하며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빨리 이렇게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죄 있는 상태로 흘러감. 롯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죄 있는 상태로 흘러갔습니다. 일단 영적인 영향력의 근원에서 떠날 때 당신은 자동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당신은 결코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합당한 영적 영향력은 당신의 보호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것을 버리면 당신은 보호를 잃을 것이며 롯처럼 소돔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롯은 소돔이 하나님의 눈에서 악한 성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악한 곳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땅이었고 애굽은 세상적인 부와 쾌락의 땅이었으며 소돔은 죄의 성이었습니다. 이 세 땅은 가나안 땅의 주변에서 삼각형의 경계선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우리는 이 삼각형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상의 성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적인 쾌락의 땅으로 내려가거나 죄의 성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롯은 우상의 땅이나 세상적인 쾌락의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죄의 성 안으로 나무토막처럼 흘러들어갔습니다. 포로됨에 의해 주권적인 경고를 받음. 롯은 포로됨에 의해 주권적인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로우셨지만 소돔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고와 훈련으로 롯을 포로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기는 자에 의해 포로됨에서 구출되었지만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도움받지 못함. 롯은 주님의 이기는 자에 의해 포로됨에서 구출되었지만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롯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는 고집이 샜을 것입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동적인 사람은 거의 모두가 반역적입니다. 롯은 공과를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신 악한 성에서 살기 위해 돌아감. 롯은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멸하신 악한 성에서 살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롯은 그곳을 방문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갔습니다.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두 천사가 왔을 때 롯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약의 관습에 의하면 오직 지도자들에게만 거기에 앉을 특권이 있었으므로 성문에 앉은 사람은 지도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롯은 소돔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령 주님이나 그분의 천사가 당신을 방문한다 합시다. 그들은 당신을 어디에서 발견할 것입니까? 장막문에서입니까? 아니면 악한 세상의 문에서입니까? 당신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가 주님이 당신에게 오시는가 오시지 않는가를 결정합니다. 천사들은 롯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18장에서 주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분들께 머물기를 청했을 때 그분들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두 천사는 롯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그토록 악한 성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이 간절히 청한 후에야 그들은 들어와서 머물렀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소돔 사람들은 성의 사방에서 몰려와서 남색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남색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과 27절에서 그들을 언급합니다. 오늘날은 남색자들이 많으며 남색의 많은 정욕이 나타납니다. 남색자들은 마치 영이 없는 것 같았으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심지어 롯은 남색자들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의 두 딸을 기꺼이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도록 강요를 받았건 안 받았건 그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롯의 도덕심이 마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늘 냄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루 종일 마늘을 먹으면 결국 우리의 후각은 마취됩니다. 만일 신선한 후각을 가진 다른 사람이 마늘을 먹은 사람들 가운데 오면 그는 즉시 마늘 냄새를 맡을 것입니다. 롯과 그의 자녀들은 소돔의 마늘방 안에 여러 해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덕심은 마취되었습니다. 롯은 두 손님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처녀딸을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의인이었지만 도덕심과 수치심을 상실했습니다. 그 악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천사들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함으로 징벌했습니다. 이것은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멀었고 어둠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모든 남색자들은 소경입니다. 소경이 아니라면 사람이 어떻게 남색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눈멀게 함을 보여줍니다. 자녀들이 부패했음. 롯의 자녀들은 악한 성 안의 삶으로써 부패되었습니다. 19장 12절에 있는 천사의 말은 롯에게 딸들뿐 아니라 아들들도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이 적어도 10명은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곧 심판하신다고 사위들과 자녀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자들은 그 말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지 않으려 했고 롯이 농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4절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롯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도덕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에서 도망 나온 후 딸들이 행한 것을 보십시오. 소돔에서 빠져나온 후에도 롯과 그의 딸들은 여전히 포도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포도주를 갖고 나오지 않았다면 달리 무슨 수로 그들이 동굴에서 그것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소돔의 죄로 가득한 상황으로 인해 얼마나 중독되었는지요. 1963년 내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몇 성도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그 도시에서 사는 것을 변호하며 우리가 이 도박의 도시에서 사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주의 간증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변론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속에서 만일 여러분이 몇 년간 이곳에 머문다면 자녀들은 도박의 사악함에 대해 느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혼잣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중독되었습니다. 그들의 옷 입는 방식을 보십시오. 도덕성이나 수치감이 없습니다. 많은 때 나는 거리에서 눈을 감아야만 합니다. 젊은 숙녀들에게 수치심이 없는 것은 보호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죄악의 분위기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감각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몇 개월간 순수한 분위기 안에 머물러 본다면 다시는 죄악 세상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냄새를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소돔을 빠져나와 그 악한 분위기에 대해 문들을 닫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손들은 중독될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된 후 롯과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도덕성이 밑바닥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선한 공기 속에서 산다면 부도덕의 악한 냄새를 즉시 감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냄새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도덕성이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의 중재로 간신히 구원받음. 롯은 이기는 자의 중재로 간신히 구원되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것을 천사들이 롯에게 말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거기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기꺼이 소돔을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그의 손을 붙들고 끌어내었습니다. 16절은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롯은 신실하지 않았으나 주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마치 불에서 장작개배를 끄집어내듯이 그를 소돔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멸망에서 구원받았지만 소금 기둥이 된 아내. 롯의 아내는 멸망에서 구원받았지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은 가루 형태로는 유용합니다. 그러나 굳은 덩어리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손에서 쓸모를 상실했고 수치의 표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구원이나 영원 멸망 문제만을 관심하도록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나 멸망 문제 외에도 영광이나 수치의 문제가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른바 되지 않고 멸망에서 구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주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롯의 아내처럼 수치를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3절까지에서 주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자녀들 중 일부가, 특히 딸들 몇 명이 여전히 소돔에 있었고 또 집과 옷들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녀가 롯의 뒤에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쌍의 부부로서 그들은 마땅히 함께 갔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뒤에 처져 있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뒤에 있음으로 해서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살기를 사랑했던 곳을 돌아다봄으로써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수치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나 교리가 아닙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더하여 수치의 문제가 있음을 봅니다. 심판의 날이 이를 때 당신은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까? 아니면 수치에 참여할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종을 울리는 본이 가리키듯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낳은 사람의 종말. 롯의 삶은 결국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10대까지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얼마나 가련한 종말입니까? 그는 이삭을 낳지 않고 하나님께 거절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낳았습니다. 여기 롯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패배한 의인의 기록을 봅니다. 승리하는 아브람에 대한 하얀 기록 옆에 패배한 롯에 대한 검은 기록이 있습니다. 롯의 삶에 대한 기록은 우리 모두에게 강한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